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맛단을 낳고 맛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신약성경을 펴면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나오고 마태복음을 펴면 족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족보가 등장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인간들의 자기 자유로 선택한 어떤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들과 더불어 일하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갑자기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 역사의 배경 속에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약속을 따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마태는 이 족보를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이고 믿음의 조상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의 정점에 선 인물입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동경하고 바랬던 이상향을 건설했던 전설적인 왕이죠. 유대인들은 누구나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했고 다윗의 시대를 동경했으며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다시금 다윗의 그 나라가 영광스러웠던 이스라엘이 재건되기를 기대하고 바랬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은 모두 유대인들에게 위대한 선조로 여겨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소환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은 그들이 위대한 사람이었다라는 데 그 주된 내용이 있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라는 데 훨씬 더 초점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과 다윗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주셨죠. 땅의 모든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겠다.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복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다윗에게는 영원한 왕권을 줄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나라를 영원토록 다스리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죠.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 시대를 거치면서 이 약속은 마치 다 이루어진 것처럼 여겨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도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성취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국은 주변의 그 어떤 나라들보다 부강했고 또 주변 국가에 미치는 영향력도 매우 커서 요새 말로 하자면 글로벌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으니까요. 이스라엘이 호의를 베풀면 그 나라가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호의를 입고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주는 그 복을 누릴 수 있을 만큼 나라가 탄탄했었으니까요. 그러나 구약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바와 같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그 훌륭했던 통치 초반기의 모습을 점차 잃어버리고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결국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는 단초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이스라엘이 나뉘게 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 모두 열강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죠. 상황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어떻게 된 것이냐? 그리고 다윗에게 주셨던 그 영원한 왕권에 대한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질문이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리고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처럼 너의 자손이 이 나라를 영원토록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들은 다윗 왕조에 속한 왕들이 끊어지고 그 나라가 사라지고 더 이상 이스라엘이 한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포로기로 접어들면서 완전히 기대가 무너지고 약속도 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약속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과 배교에 의해서 좌절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불성실한 백성들을 참다 못해서 내쳐서 하나님 스스로가 그 언약을 파기한 것이냐 하는 질문들을 불러일으키죠.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내동댕이 치신 겁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거부해서 하나님도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하는 지경에 빠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선지서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선지서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배교한 것과 또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파기하셔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에서 그들을 쫓아내셨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또 언약을 영구적으로 파기해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새롭게 새 언약을 만들어내시겠다 또 그들을 포로에서 돌이키시겠다라는 약속도 아울러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장 극명한 예를 호세아서 1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을 가보시면 다 안 가십니까? 성경을 찾으실 의지가 없어 보이시는데요. 1258면에 보시면 호세아 1장에 이렇게 2절부터 이야기가 나옵니다. 2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가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자식들을 낳아라 그리고 그 자식들을 낳았을 때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이렇게 하라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습니다. 그리고 첫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이스르엘은 이스라엘의 한 지명인데요. 북이스라엘 왕국의 한 지명인데 이스라엘 왕국에서 가장 악했던 아합 왕 그리고 그 아합의 왕가가 심판을 받았던 장소입니다. 아합 그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 그리고 그 아합 왕의 아들들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다가 하나님께서 예후를 일으키셔서 아합 왕가를 멸망시키시는데 그 아합 왕가를 멸망시키는 심판이 행해졌던 주된 장소가 이스르엘입니다. 하나님이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해서 낳은 첫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지으라 하시면서 내가 아합 왕이 아합 왕가가 여기에서 심판을 당했듯이 이스라엘도 이 땅에서 심판을 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지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의 뜻은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심판하겠다. 계속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둘째는 딸을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라라고 이름을 지어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셋째는 아들을 다시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라고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각각 로루하마, 로암미는 로는 영어로 노입니다. 쉽죠? 로는 노입니다. 루하마는 긍휼, 암미는 내 백성이란 뜻인데 더 이상 너는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다. 나는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라는 말씀이 그 두 번째 딸의 이름이고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은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이제 심판할 것이다. 그 심판에는 어떤 긍휼도 없으며 용서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심판이 행해지고 나면 더 이상 너희들과 나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굉장히 그 격정적인 하나님의 분노가 이 말씀에 서려 있는 거죠. 언약을 파기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1장 2절부터 9절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 바로 뒤에 10절에 그러나라는 반전 접속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는 앞에 말을 뒤집을 때 사용하는 접속사잖아요. 방금 전에 하나님이 너희들 심판할 거다, 용서도 긍휼도 없다, 더 이상 너희들은 내 백성도 아니다, 언약은 끝났다, 파기됐다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10절에 가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르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해서 방금 전에 선언했던 그 모든 심판의 말씀들을 뒤집는 말씀을 바로 그 뒤에 덧붙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고 그들의 범죄를 용납하지 않고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들을 아주 버리고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조상들과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은 언약들을 다 없던 것으로 치부해버리시는 그런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니라 처음 그들의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지키는데 그 누구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지 않는 분입니다.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약속을 이루시며 언약 당사자들의 배신과 자폭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선지서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선지서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꼭 조울증 걸린 사람 같아요. 막 분노해서 막 화를 쏟아내다가 또 막 침울해져서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너희는 도대체 왜 그렇게 돌이키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애타하시다가 또 그렇게 말한 것 금방 잊어버리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시고 그런 말씀들 우리가 선지서를 읽으면 읽는데 우리는 말씀을 해석하다 보면 아까 이렇게 말했던 하나님이 왜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나 굉장히 냉철하게 대합니다. 냉철하게는 절대로 읽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끓는 듯한 격정, 자기 백성들을 향한 뭐랄까 애정, 그런 것들이 여과되지 않고 다 표현되어 있는 것이 선지서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버리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언약의 파기가 아니라 오히려 언약을 갱신해서 새롭게 하겠다, 다시는 너희들이 나를 버릴 수 없는 너희들의 마음속에 새기는 새 언약을 주겠다, 그것이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새 언약의 말씀이죠. 너희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 너희가 스스로 나를 떠나 멸망의 길로 갔지만 너희가 들어간 그 멸망의 자리까지 쫓아 들어가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내겠다. 그리고 너희를 영원히 내 백성 삼겠다. 이 일이 역사 속에서 실현되어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아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스라엘 로 루하마 로 안미가 현실이 되어서 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이 훼파되고 성전이 무너지는 역사가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한편으로 이 말씀이 응했다는 것, 로 루하마 로 안미의 그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온 내가 회복시키겠다 돌이키겠다라는 말씀이 응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도 말했고 회복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임했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복도 임하리라는 소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오는 이름 모를 많은 사람들, 사실 성경을 읽으면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읽어서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 그 성경에서 봤던 이름들 있으십니까? 여고니아, 그 여호야긴 왕, 스룹바벨 정도, 그리고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인 요셉과 예수님, 그렇게 네 명을 제외하고 14명 중에서 나머지 10명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이 사람들의 업적은 무엇인지 그런 것 우리는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현실로 주어져 있고 회복의 메시지는 아직 다 완성되지 않은 그런 때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이미 나라는 멸망했고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갔거나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지지부진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호세아서 1장 10절 이하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할 것이고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회복의 메시지가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소망을 가지고 언제 하나님이 이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가, 언제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서 다윗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가가 그들의 유일한 관심이었고 소망이었고 기대였을 것입니다. 그 외에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기대할 만한 것이 없는 시대를 살았으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뒤집어 엎고 나라를 차지하고 고레스 왕 때 포로에서 귀환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 때까지 2차, 3차로 포로가 귀환이 됐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현실은 무엇이냐면 페르시아가 무너지면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헬라 제국이 그들을 식민지로 삼았고 헬라 제국이 물러나고 나니 잠깐의 독립기를 거쳐서 로마 제국이 그들을 다스리는 그런 끊임없는 피지배국, 피식민 국가의 일원으로서의 삶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 시대를 산 사람들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뭐 이런 이름들이죠. 저는 이 단락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짠합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았을까? 그들에게 과연 소망이라는 것이 있기나 했을까? 이들은 이름도 없고 빚도 없고 뭐 유대인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찬란한 어떤 문화를 경험했었던 적도 없는 늘 지지부진한 나라는 없는데 민족은 독특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끝까지 고수하는 이상한 민족이라는 평을 주위의 민족들로부터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들 중 누구도 죄송합니다. 이들 중 누구도 그 자신의 계보에서, 그 자신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올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에, 기대하지 않은 방법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나심이었죠.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다스릴 통치자가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는 한 촌구석에 이름 모를 동네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눕혀지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는 위대한 사람들이 위대한 업적을 쌓아서 남겨서 위대한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빛이 없는 곳에서, 너무나 위대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위를 은밀하게 그러나 위대하게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 도대체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하며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모르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를 낳게 하셨습니다. 예상해 보건대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들이 무슨 위대한 업적을 남길 기회나 가질 수 있었을까?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을 살았겠죠. 그 속에서 자신이 살아가며 겪는 일들을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태어났고 자랐고 결혼했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자녀가 다시 태어났고 자랐고 결혼했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런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일들이 반복되는 것으로, 그러나 그 중요한 일들은 또한 어떻게 반복됩니까? 아이가 자라고 장성해서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으려면 어떠한 일들이 그 바탕에 깔려 있어야 되냐면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들이죠. 밥해 먹고, 밥해 먹은 거 치워야 되고, 옷 빨아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나가서 일해야 되고, 양쳐야 되는 그런 일들 하면서 아마 그들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서, 그들은 전혀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매우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이 오늘 족보의 증언입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하루하루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생명을 이어가시고 그들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법적인 아버지인, 그리고 마리아를 그 당시의 문화로부터 보호해 줄 요셉이라는 사람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계통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은 적법한 다윗의 자손이 되신 것입니다. 이 무명의 용사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13절은 우리가 읽은 12절까지의 그 족보를 우리가 다 읽었는데요. 16절까지의 족보를 다 읽었는데요. 17절은 이 족보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라고 말하는데, 박 목사님이 해석해 주신 대로 14이라는 숫자는 다윗의 이름을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름으로 이 족보를 다시 해석해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도 다윗의 시대였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간 때까지도 다윗의 시대였고,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 때부터 예수의 시대까지도 다윗의 시대였다.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찬란하게 꽃피우고 가장 아름답게 드러났던 것처럼 너희들이 생각할 때 잘 돼가는 시기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며 당신의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며, 너희가 볼 때 뭔가 잘못되고 점점 망해져 가는 그때, 다윗에서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이스라엘 왕정의 하락기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붙들시고 계시고 당신의 뜻을 그 속에서 이루어가고 계시며, 너희들이 나라를 잃고 여러 나라의 지배를 받으며 지지부진한, 아무것도 일어날 것 같지 않고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왕 때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것처럼 그 시대를 주관하고 계시다, 이런 뜻으로 읽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기에 초라하고 작고 부족하고 못나고 한 그런 모든 조건과 상관없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더불어 우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이것이 오늘 마지막 3세대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읽어내야 될 하나님의 통치, 또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여러분, 마침 이 14대 14대 14라는 숫자가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마침 오늘 우리는 2014년에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연말이죠. 이제 며칠만 지나면 달력을 통째로 갈아야 됩니다. 여러분 2014년을 돌아보시면서 어떤 반성을 하시고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지나보내셨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 내 인생은 뭔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위대할 것도 특별할 것도 없어 보이는가? 그냥 올해도 2013년에 2012년에 그랬듯이 바쁘게 회사 다니고 돈 벌고 자녀들 키우고 그렇게 먹고 살고 해서 한 해가 또 다 지나가는구나 라는 한탄을 혹시 여러분들 하시고 계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한탄해야 될 대목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때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수님의 시대를 남모르게 준비하고 계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잘 모르겠고 우리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우리의 부족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룬 업적으로 또 도달한 사회적 지위로 또 가지고 있는 권세로 자신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하나님 모르는 세상에서나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소중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인생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약속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2014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갔다 할지라도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느낀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2014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 또 한 해를 열심히 살았습니다. 뭘 이뤘는지는 모르겠고 어떻게 살았는지 부족함이 많이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삶을 하나님 살았습니다. 2015년이 옵니다. 하나님 그 2015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도와 목적에 따라 씨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더불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은밀하게 우리와 더불어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당당하게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2015년을 맞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연말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영광된 하나님 나라의 한 조각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훌륭해서 파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함으로 한 조각의 퍼즐을 내 자리를 담당함으로 영광을 나누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자리를 귀히 여길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자리를 영광된 것으로 여기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을 서로 격려하며 박수쳐주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감당해가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